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앞에 성화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화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성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는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였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무작위로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과연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성화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성은을 받았으니 이제후로는 우리가 밥값은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무서운 열정으로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선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잘 닮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큰 열심을 냅니다.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 내가 좀 군기가 빠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더 열심히, 더 큰 열정으로 더 섬기고 더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보여주시죠? 탈진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었던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였듯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헌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성화의 과정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절대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추악한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본 말씀 11절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은 즉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죠? 11절까지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쓱 읽고 지나가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의 본 말씀 12절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만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고 그곳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문자 그대로 내어 걸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 자매는 물론이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죠. 심지어 우리의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잘 되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본 분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게 깨달아지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당히만 평가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착하라 그래. 나만큼만 섬기라 그래. 나만큼만 헌신하라 그래. 그런데 이제 정말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나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얄팍하고 정말로 변덕스럽구나. 인간은요, 처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그렇게 살갑게 굴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깊은 상처 하나만 남겨주면, 또는 깊은 상처가 아니라 섭섭함과 서운함만 쌓여도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버립니다. 다시는 그 사람 안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는 관계면 어쩔 수 없어서 보긴 보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를 늘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토록 잘 안 되는데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고한다고 하니까 이게 끈학 언제까지나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아, 이제는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해주실 것인가? 도대체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 겁니까? 서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수준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만족하셔서 내 안에 거해 주실까요? 아니면 아, 그건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좀 더 상처를 안 주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좀 내 전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좀 구제하고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랑 친한 사람들만 잘해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선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는 겁니까? 서운함과 섭섭함이 10번까지 쌓을 때까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면 될까요? 11번째부터는 그 사람을 내쳐도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0번이 너무 적다면 100번이면 어떻겠습니까? 1000번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분명히 이웃사랑에는 구제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구제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한 번, 두 번은 너무 적다고 여겨지면 세 번 또는 네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나마나 좋아하시지 않을 테니 내가 직접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매일 그들의 음식을 챙겨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셔서 정말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아프리카 빈민촌으로 가서 내 인생을 온전히 다 희생하여 불살라드려야 하나님이 이젠 됐다 하고 내 안에 거하실까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할 수도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을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 말씀 12절을 읽으면서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12절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도 왠지 우리가 행위를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 같은데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죠. 오늘의 본 말씀 14절과 15절만 봐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한다는 것은 아무런 마음도 없이 결단도 없이 그냥 한번 말만 내뱉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번만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12절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을 가장 잘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순서대로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16절 말씀을 그냥 그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이웃사랑의 역사가,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는 없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위를 먼저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나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뭐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어느 때나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우리가 만져보았고 체험해봤어. 우리와 와서 사귀자.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을 알 거 아니야. 즉 요한 1서가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봤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없어서 이제는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 삼아줄게입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 제자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답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세 단계를 생각해 볼게요. 1단계, 가장 가까운 곳. 나의 부모님,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은 사랑하시네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솔직히. 자, 2단계.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내 동창, 내 친구, 내 지인, 우리 교회 식구를 여러분은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자, 3단계.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떠나간 사람, 가장 절실히 그 사람 필요할 때 치사하게 나를 그 순간 버린 사람.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이 세 개의 질문 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예! 라고 자신있게 답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도 빨리 앉아야 돼요. 지금 서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세 개의 질문 다 자신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는 없다고. 근데 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잘 안 맺히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세 개의 질문에 예라고 다 못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순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수요예배 오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리고 아마도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셨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데 이 간단한 사랑의 열매가 잘 안 맺힐까요? 왜 우리는 지인, 동창 또는 상처 준 사람은커녕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평생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한 내 배우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 모두가 인정해요.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제는 좀 밥값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헌신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뛰쳐나가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주력을 하니까 밤낮 깨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는 없는 공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언제 그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자꾸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려고 해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섬겨야지. 그래도 봉사해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감과 탈진 상태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내 몸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빠져들어야 돼요. 흠뻑 젖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충만하면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주는 것을 성경은 봉사, 섬김이라고 합니다. 곧 이웃사랑이 그렇게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겼을 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주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 자꾸 내가 먼저 달려나가서 일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내재되는 은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죠? 박박 긁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나도 굉장히 은혜가 절실한데 교회에 와보니 은혜가 더 절실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저 사람을 제자 삼아줘야지 라는 마음에 자꾸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그냥 박박 긁어서 주다 보니 너무나 쉽게 고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 박박 긁어서 주고, 그것도 금세 고갈되니까 말씀 사경회 때 받은 은혜 박박 긁어서 주고, 그것도 금세 고갈되니까 셀 컨퍼런스 때 받았던 은혜 그렇게 점점 뒤로 가기 시작해서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20년에 받았던 은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까지 박박 긁어서 다 퍼주고서는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모든 게 귀찮고 싫어지기 시작하고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뿐 아니라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내심의 한계가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였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봉사의 자리에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것일까? 왜 나는 섬김의 자리를 자꾸 내려놓고만 싶은 것일까?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내가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지게 한 나에게 상처 준 인간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서 그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면 이번엔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처음에 이 봉사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준 나의 목자가, 처음에 여기 같이 선교여행 가자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처음에 이 교회로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괜히 그 사람이 나랑 같이 봉사하자고 그래서, 그때 괜히 그 사람이 나를 이 자리로 권면해서, 괜히 내가 이 사달이 났구나.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게 뭘 하고 계셨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왜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가만히 계신가요? 이게 모든 게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나도, 이웃도, 내 목자도, 하나님도 다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나의 힘으로 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뭘 노력하라는 걸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노력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결국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도의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근데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점점 일하려고만 한다.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청소년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정말 선교에 몰빵한 교회였어요. 그때는 적어도 그 교회 초창기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매년 또는 매월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매주 선교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딱 끝나요? 점심 먹고 다 같이 나가요. 공원으로 나갈 때도 많고 빈민촌으로 갈 때도 있고 다른 지방도시로 갈 때도 있었는데요. 다 같이 나눠서 거기에 가서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면서 빵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쫙 몰라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 나갔던 선교 사역이었어요. 참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직 청소년이었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이제 선교 나가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또래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농구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차례 제발 와서 밥 좀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에게는 밥 먹는 시간보다도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농구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차 타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돼요. 이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이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이제 이 배고픔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제 몸에 있는 당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 상태가 되면 저는 정말로 배터리가 방전된 로봇처럼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이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빨리 뭐라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차에는 빵이 잔뜩 실려있죠? 근데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빵 하나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빵을 하나라도 먹고는 싶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한 끼를 굶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랜 날 동안 굶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제가 빵을 하나 먹으면 한 명이 못 받게 됩니다. 두 개를 먹으면 두 명이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딱 몰려오는 거를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빵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이제 막 빵을 나눠줬어요. 보통 때는요, 그 빵을 나눠주는 것, 선교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너무너무 보람됩니다. 이게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요, 그게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어요. 어렸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는데 그날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계속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야? 아 이제 그만 좀 오지, 적당히 좀 오지. 그날따라 찬양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말씀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긴지. 나는 유일하게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밥 먹고 싶은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날 저는 선교를 했다기보다는 선교의 시간을 간신히 버텨내고 견뎌낸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면서 말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배 안 고프세요? 혹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허기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근데 특출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아직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 어떤 보람도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목사님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야? 오늘 목장 모임 또 돌아왔네. 아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섬김의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 내 안에 은혜가 다 고갈돼서 너무 배고프니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보람되지도 않고 그 시간을 간신히 버텨내고 견뎌내고만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눈 부릅뜨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릎 꿇고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완전히 채워주세요. 온전히 은혜 안에 푹 잠겨버리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해주세요. 이곳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일 뿐 아니라 아침에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온전히 잠길 때 이제는 자연스럽게 툭 건드려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봉사, 섬긴, 곧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안에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넘쳐 흐르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